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부요롭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참된 뜻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은 판단하거나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예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바꿔주시옵시고
아멘.
준비한 손길에 주께 영광 돌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전장을 사실 해당됩니다. 오늘 휘장 속의 예수 9번째 제사장과 예복에 관해서 하는데 예복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가슴 바지 그리고 겉옷 그런 순서로 읽어갑니다. 제가 4장 28장 4절 먼저 읽고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예복을 만드는 일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써서 예복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예복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의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종하게 된다. 제가 구절합니다. 너는 홍옥수를 두 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이제 가슴바지와 흉패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 다음 거가 흉패입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열둘이 되게 하고 인장반지를 새기듯 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나게 하여라. 이제 34절 겉옷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송류 하나를 달아라. 자,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같이 끝까지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메어서 제사장이 끄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아가는데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보아갑니다. 첫 번째는 관점, 이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예복이라고 볼 수 있는 의식 보기를 쓰는 에봇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에봇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흉패, 가슴바지. 그리고 네 번째가 겉옷, 거기 속옷까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나오는 이 스토리는 제사장의 예복이라고 보이고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것일 수는 있어도 특수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제사장의 예복이라는 것이 성막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고 성막 밖을 나가서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 제사장의 예복을 주신 것은 성막 밖에 그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 운전대가 바퀴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핸들대를 붙잡는 것처럼 성막 안에서 이 관계를 맺는 이것이 성막 밖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건축하는 핸들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 때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를 교육을 시킨다.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가 학교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듯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성막이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교육을 위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환, 커리큘럼이라고 말하는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만 덩그렁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서는 각가지 제사 제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하려면은 자 학교 있고 교환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학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 제도라는 소프트웨어를 주시고 근데 맨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 완성이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는 people웨어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그 완성은 성막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구원의 예표 기관 그림책인데 제일 클라이맥스가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예복을 말할 것이고 다음 주일은 제사장과 제물의 관계를 일부 예배에서는 다룰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되는지를 이 세 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혼자 외치는 독백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대상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경의 초점은요. 성경의 초점은 성경의 대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무례하게 하고 사람을 없이하는 그런 성경의 진리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여기 대해서 소원이 되셨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 크리스천이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존중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단순히 처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잘해야 다음에 다음 생에서 뭐 이렇게 좋게 태어난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으로서 존중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당신의 아들을 내놓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 발라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윤리와 도덕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이런 원인입니다. 좀 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냥 처세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를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광야에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산에서 이것을 선언하셨는데 괜시리 하나님이 허언했겠습니까? 과시하려고 그저 플랜카드만 붙였겠습니까? 그분이 헛말하겠습니까? 역사와 세계와 사람을 움직여서 차근히 기어코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의 그 끝에 그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끝에 그 중심에 그 끝점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올 때에 내 혼자서 덩그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어깨 위에 어깨 위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날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요. 뒤로 돌아보면 아하 모먼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예복은요. 성막과 이렇게 서로 상응합니다. 매치합니다. 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있는 에봇, 제사장의 그 의식옷은 그것은 지성소를 매치하고요. 그리고 가슴바지와 흉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그것들은 성소를 매치하고요. 그리고 흰색 속옷은 성막들을 들은 흰색 울타리, 청색 겉옷은 성막 위에 하늘과 서로 상응하여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그 십계명 주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에 70인 그 장로들과 같이 그 사귀었을 때에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발밑이 청옥을 편듯이 하늘이 그렇게 펴져 있더라라는 그것을 그대로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속성을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봇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입는 기본 예복입니다. 제사장은 장막에서 성막 안뜰로 성소로 지성소로 성막을 출입할 때에 세 번의 휘장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어떤 문양으로 어떤 실로 되어 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모시 실, 색깔로 따지면 백색입니다. 수를 놓아서 직조되는데 그 전체 문양, 그 컬러가 고대 금동에서 왕의 문양이고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따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수소의 피를 뿌려야지만이 젖히고 언약궤 앞으로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놓기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언약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담이 없이 사귐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 휘장이 아래위로 쪼개지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한꺼번에 다 완성시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의 에봇은 한 가지 실이 더 추가됩니다. 뭐겠습니까? 거기에 금실이 추가됩니다. 금실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금실이 금색깔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위에 천장 내실이 전부 휘장과 같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백색입니다. 그 문양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벽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전부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영원히 불변하는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데 제사장이 감당하는 화목과 거룩의 사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성격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그 포부는 우리는 가면서 커리어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내 뭐가 건강이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은 하나하나가 날줄과 씨줄처럼 얽혀져서 내가 다른 모르지만은 나중에 뒤집어 보니까 마치 그 옷에 그 이렇게 문양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뒤를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 가지고 무슨 그림이 되는가라고 하니까 목사님 좀 있어 봐요 하더만은 되고 난 다음에 확 뒤집으니까 거기에 모양이 확 나오는 걸 보고 야 인생살이가 이런 거겠구나. 나는 지금 볼 때에는 이렇게 흉하게 보이고 이렇게 땀이 보이고 이게 뭐가 되겠는가 안 보이는데 뒤집으니까 거기에 꽃 그림도 나오고 새 그림도 나오고 모든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청색, 자색, 홍색실, 백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날줄, 시줄로 했어서 기어코 나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 성화, 영화의 순서로 주님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에봇의 또 다른 특이점은 어깨에 홍옥수입니다.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onyx라 그래요. O-N-Y-X. 그래서 보니까 꼭 홍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그저 조금 흔하게 보이는 그런 이렇게 귀중한 귀중석이지만은 그렇게 귀금속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견장을 달아서 멜빵처럼 에봇을 앞뒤로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장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어떻게 다는가 하면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답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이 조금 있다가 우리 흉패에서 다는 것과 이것이 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두 보석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의 어깨 위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기억하겠다. 라고 주님이 그 의미를 정해서 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홀로 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나를 내게 책임지어준 사람들의 공동체의 대표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자의 사이간 자를 써서 인간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역사와 간섭도 큽니다. 어머니와 여자의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이입니다. 여자와 아내의 차이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입니다. 그게 있을 때에 정말로 혼자서는 이렇게 못할 사람이 정말로 그 용기를 내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집안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는 것인 것처럼 주기도문의 기도도 그 기도 가운데 제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뭡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처럼 내게 기도와 관심과 정성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주신 분들과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우리입니다. 정말로 나는 배가 부른데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그걸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놓고 거기 내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이 네가 나의 우리를 아는구나. 닫혀진 우리끼리라는 그것이 아니고 열려진 하나님의 주기도문의 우리입니다. 정말로 용서를 베풀고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우리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만치 하나님께서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낼 때도 요나에게 설득하는 거가 요나가 없어도 하나님은 니느웨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내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타는데 너는 내 마음이 그렇게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밟히시고 기도에 품게 하신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두 지파의 견장입니다. 그런데요. 출선 순서대로 적으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29장 뒤를 이어서 쭉 읽어보시면요. 열두 지파의 출생 순서를 적어보면요. 거기에 온갖 감추고 싶은 가족사가 실타래처럼 풀리듯이 줄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두 순서를 가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명은 유다의, 저기 레아의 직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걸 알면은 들어가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과 납달리는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부하가 나가지고 몸종 비라를 시바지로 넣어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쪽 여섯 명의 시작은 일곱 번째 갓과 여덟 번째 아셀은 여기에 또 레아가 열받아가지고요.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시바지로 넣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레아의 태가 또 열려서 늦둥이 두 명을 낳아서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스불론.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이 열이 받겠어요. 얼마나 라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 번째, 열한 번째에 라헬이 드디어 한 명 낳아서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뜻 아시죠? 어떤 부자가 정말로 너무 부자인데 어느 정도 부자가 돼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just a little bit more. 요셉의 뜻은 하나만 더, 좀 더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 더 하나님이 주신 막내가 베냐민인데 라헬이 얼마나 난산이라서 죽으면서 속상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럽니다. 벤이라는 이름은 아들입니다. 온이라는 뜻은 슬픔입니다. 니는 내 슬픔입니다. 그래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내 평생 저 남편 바라보고 내 평생 자식을 위해서 내 평생 하라고 하는데 결론의 끝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맨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니까 옆에 야곱이 바라보고 있다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름 붙일 때마다 안 그래요. 끝순이 뭐 개똥이 뭐 이렇게 이름 붙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이름을 온이를 야민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야민이 오른손, 내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의 아들 이래가지고 벤야민으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 그 슬픔과 오욕의 역사가 펼쳐보면 그 안에는 그 집안에는 우리가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것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데요, 그 슬픔의 오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홍옥수라는 보석은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금태가 아니에요. 거기에 도장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게 새기게 하시지만은 태는 금태를 두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어주는 사람들의 훌륭하고 멋있고 거룩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드러나는 사람들의 상감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사연에 고달픈 역사까지 묶어서 내 어깨에 지워주신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뒤에 무지개를 비고 보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홍수의 잔인한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체가 너부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 무지개가 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라도 내가 이것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악과 온갖 가지 탈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언약으로 이들을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견장으로 제사장으로 견장으로 지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임인 에봇을 한 가지로 묶어주는 매듭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사명이 되고 만남이 사역이 됩니다. 세 번째 가슴 바지입니다. 첫 번째 흉패입니다.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과 모세 실로 다섯 개의 실과 에봇과 동일하게 직조하되 두 겹으로 접어서 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네 줄로 한 줄에 세 개씩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긴 보석을 배치합니다. 이 보석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이 유인물에 보다시피요. 제사장의 흉패에 갖춰진 이 네 모습은 지금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이 되어 있는 내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군대 체제로 배치된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과거의 역사도 미래의 불안도 없이 상처도 없이 하나님의 군대로 의용을 갖추고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한 군대로 그들의 모습을 갖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날 교회로 공동체로 사역으로 만나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이 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밖에 우리가 메달 줄 때 가슴에다가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확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나의 군대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금태로 꽉 짜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옆에 저기 아무리 사람도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 것은 하나 빠지면은 아무리 못난 뻐드렁이라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빨이 못 났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없으면은 영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옆에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가는 열두 지파의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겹으로 넣은 속에 이제는 판결이 있습니다. 흉패 끝났고요. 중간에 이제는 판결의 돌을 두는데 이것을 두 겹으로 접어요. 접으니까 접은 거 위에 사각형 접은 거 위에는 흉패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판결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의 돌을 두고 있습니다. 장막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물어봅니까? 성막입니다. 그래서 두 겹을 접어서 그 안에 성막의 그 모형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막 밖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막에서 안에서 성소 안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찾아진다는 것일까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한 가지 수수께끼처럼 한 가지 물어봅니다. 저도 어떤 분에게 얼마 전에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 옆에는 또 속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마을이 있대요. 그런데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면은 정직한 사람이 그 사는 마을이고 다른 쪽 길을 가면은 속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길 가운데 딱 있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물어보아야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그냥 이걸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경우에 이판사판 물어보기라도 할걸.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우림과 둠밈의 가장 큰 성과는요, 이진법입니다. 컴퓨터가요, 0101 그거 교과예요. 그래서 yes, no, not yet. 해라, 하지 말라, 아직입니다. 그래서 00이면은 해라, 11이면 하지 말라, 01이든지 10이 되면은 붙이면은요, 그러면 not yet.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제비뽑기 시스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실은 투수가 포수의 공을 보고 고르듯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든다고 그걸 할 때가 기다리는 것처럼 내 뜻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맞추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뜻, 그 동기와 중심을 더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자 이루어 주시긴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오히려 지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왜 안 주시는가 보채시는데 하나님은 야, 내 지갑에 구멍이 왕창 났는데 구멍부터 먼저 떼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정한 순서대로 이것을 적당히 맞춰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좋은 예가 부활 승천 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그때 한번 이름 나오고 성경이나 교회사의 사도로 이름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는 엉뚱하게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던 사람이 그 살인자가 그 핍박하던 사람이 내가 사도라고 나와서 성경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사도로 이 열두 사람을 한망에 충원한 것, 가룟유다 대신 충원한 것이 헛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운 열두 지파로 세워졌다는 구속사적 성취를 보이기 위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했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너무 많이 주저주저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서 될 거는 기다리겠지만은 아닌 것들은 내 사욕과 내 욕심과 그 경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지 다시 리들로 가겠습니다. 실은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갈래길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보고 네 집에 같이 가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기 집이 아닌 곳으로 갈 것이니 정직한 사람 동네로 갈 것이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면은 자기 동네 정직한 데로 갈 것이니 정직한 동네로 갈 것이고 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겉옷의 예복입니다. 겉옷의 예복은 전체 큰 배경이 청색입니다. 그것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24장 9절에서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70인 장로들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같으며 그 발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그런데 거기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겉옷의 단계는 성막들의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께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시는가,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 가지 면으로 보호장치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 청색 그 겉옷을 입었는데 그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은방울이 아니죠. 석류 하나 이렇게 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치 지금 에보까지는 그 안에 우리 다섯 가지 색깔 있지 않습니까? 금색깔, 청색, 자색, 홍색, 백색깔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이렇게 부채살 펴지듯이요. 겉옷으로 나오니까 청색 옷이 겉옷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술은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방울은 금인 색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 있는 그 속옷은 그것은 흰 색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쪽에서는 옷 제사장의 예복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을수록 에봇의 다섯 가지 색깔이 다 있다 그러면은 사람으로 가까이 갈수록 거기 대해서 사람의 몸을 싸는 것은 마치 성막의 울타리가 흰 색깔로 싸가지고 있듯이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그 안에서 아무리 지금 헌신되게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행사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청색, 자색, 홍색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아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죽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것 가지고선 되지가 않아. 그것을 내가 의로 인정해 줬던 것은 나의 아들이 그 일을 대신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금패입니다. 금패를 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개역번역에는요. 우리 오늘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주님의 성직자로 금패를 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할 때에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흠나고 점있고 동기가 불순하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헌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금패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그가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나라 말로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을 그 위에 두셨던 것은 주님의 성직자라는 이것이 그 자체가 고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주님의 성직자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머리에 피 흘리시고 최고의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는 그거를 통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속옷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마치 문둥병자와 같다는 것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 흰옷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찾으실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계시록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거기에 소위 말해서 저기 각 지파에서 1만 2천,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9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는 요 고백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2장에서 맨 마지막 끝에 구원은 하나님께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고기 배 밖으로 터치게 했던 바로 그 3일의 완성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흰옷이 어떤 흰옷인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인 것, 인간의 수양으로 되는 그 정도 흰옷이 아니라요. 그 흰옷이 정결하게 된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옷을 벗기셔가지고 하셨던 그 홍포를 입으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의를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장 끝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로다. 이게 성막의 완성을 주님께서 꾸역꾸역 이루어주시겠다는 말씀.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광야에서 지나갔던 그 수많은 세월들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보좌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남문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예복을 통해서 겹겹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가셔서 또 성막들로 나가셔서 이제는 장막 밖으로 나가셔서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제사장 나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제사장의 그 예복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과 고난과 고통을 수모를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듯이 정말로 과거의 나에 대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나의 나를 부정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완전히 빨아서 아버지한테 새로움을 받아서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의 기름 부음 받은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586장 통일 521장 어느 민족 누구께나
어느 민족 누구께나 결단할 때 있나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 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